를 잠깐 기억해 볼까요? 오늘 분량으로는 여러분들 책에 나오신 것처럼 분량으로는 광야 40년 이후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민수이가 조금 다른 게 사실은 이상적으로 보면 장르로 나누시는 게더 좋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는 백성 숫자 세고 위치 설정하고 율법 계명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 다음에 스토리로 쭉 나오죠. 이 스토리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사실 발람 사건까지 스토리로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부터 다시 장르가 약부분이랑 겹치죠. 그래서 인구조사하고 뭐 인구조사하고 슬로봇의 딸들 얘기 나오고 뭐땅 분배 얘기 나오고 물론 전쟁 장면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시 어떤 장르가 이 스토리라인이 아닌 어떤 그 숫자를 세는 거, 제의적인 거 이런 장르로 나눕니다. 그러니까는 장르적으로 하면 크게 이렇게 나누죠. 맨 앞부분에 민수, 두 번째 민수 카운팅, 중간에 스토리라인. 그래서 중간에 스토리라인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부름 받고 출발했지만 왜 실패했는가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오고, 40년의 시간을 거쳐서 이들이 그래도 이런 상태 어떻게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 사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긴,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색하긴 하지만 어떻게 다시 한번 이 세대로 거듭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부분이 중간 스토리겠죠. 근데 이제는 지난번에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좀 끊었고요. 그래서 오늘 앞부분 스토리랑 뒤에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네,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이랑 이 부분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만 얘기하나? 이해되죠? 네, 크게 세 부분. 장르적으로는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여기 사건은 근데 여기 역사 중간에 40년의 공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랑 주제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나눠서 세 번째 강의로 묶은 거지만 사실은 장르적으로는 이렇게 나눈 게더 정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앞부분. 그러니까는 왜 이걸 강조하냐면 내가 책을 좀 잘못 쓴게 책을 보면 마치 40년 광야의 그 노뱀 사건 그리고 발람의 축복 사건 그리고는 이걸 이제는 거의 동일한 세 덩어리로 좀 표현돼 있더라고요. 나는 그러려고 쓴게 아니었는데 이게 1, 2, 3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 이거 비중이 좀 작게 느껴지지 않나라는 오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 그렇구나라는 표정을 지어줘야지 책이 그런 게써 있어 이런 표정이면 그렇잖아 갑시다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사건으로 이제 광야 40년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죠 이거는 조금 응용적인 얘기 먼저 합시다 제가 설교에도 한번 한 적이 있지만 민수기를 읽어보시면요 40년 광야 기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안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요 그냥 되게 간단하게 스킵해 버립니다.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다 뭐 이렇게 쓰여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40년, 광야 40년 하도 들어서 광야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마치 그 40년 동안 벌어진 사건처럼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출애굽해서 시내산 내려갔을 때까지 사건,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던 사건, 그리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고 하신 다음에 인제 40년이 지나서 다시 요단 동편 올때 사건이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내에서 사시는 어떤 사건 어떻게 보내졌는지 잘 기록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상상력으로 알수 있는 건데 오해가 없어야 된다는 지점에서 옛날에 설교로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는 광야 사시면을 자꾸 형벌로 받아들이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지점을 책에서 설명했고 말씀을 드렸어요. 짧게 언급하고 지나갑시다. 그 전에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서의 2년여의 시내산 앞을 포함해서 2년여의 도전기를 겪다가 다시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하게 된게이 사람들의 일생이잖아요. 그렇죠? 청년기에는 이집트에서 노예였는데 이런 격동기 2년을 보내다가 이제는 사실 또 평화로운 평화롭다는 표현이었지만 지금 광야 시간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자꾸 형벌이라고 인식하는데 거기에 대한 좀 변명을 좀 하려고 하는 거죠. 자꾸 광야 40년을 형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개인사로 보면 이건 특별했던 기간이었고 어느 때와 어떤 때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시기가 있고 광야에서 살았던 시기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걸 형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애굽에서 뭐 했어요? 애굽에서 강제 노동했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로 끌려가요? 노역자로 끌려가서 하루 종일 채찍 맞으면서 노동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노동이 얼마나 과중했는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노동이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집트 왕이 뭔가 파라오가 생각이 딱 돌변해서 이민족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습격해서 갓난아이들 다 죽였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이때예요. 근데 이 광야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죠? 광야에 들어와서 여러분 광야가 뭐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광야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먹을 게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광야는 두 번째 왜 어려운 거예요? 강렬하는 태양. 살 수가 없어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광야가 죽음의 땅이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는. 하지만 이들이 자랐던 광야는 어떻죠? 40년의 광야는 농산 지을 수는 없었지만 뭔 공급됐어요? 식량이 공급됐죠. 그렇죠? 장렬한 태양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시원한 온도를 조절해 주셨죠. 그래서 이들이 천막을 치고 살아도 사람이 얼어 죽거나 더워 죽지 않을 수 있는 생활이 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번개친다. 뭔가 비장한데? 이런 공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의 광야 생활에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광야의 처참함 이런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막에 던져놔서 죽을 고생을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살았던 건 어떤 삶이에요? 세상에 노예된, 억압된 노동의 삶, 억압된 노예 노동의 삶에서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담백한 수도원적인 삶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물론 뭐가 없어요. 맛있는 식사 그렇게 매번 공급되는 건 아니에요. 매출액이 가끔 있어도 담백한 식사를 하고 뭘 합니까? 신나는 노동이 있거나 화려한 집이 있는 것도 아니죠. 멋있는 풍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들이 살았던 삶이라는 게 어떤 삶으로 표현되는 게 맞아요? 형벌적인 삶이라기보다는 형벌적인 삶이라기보다는 담백한 수도원적인 삶, 성숙의 삶, 연단의 삶으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억압에 살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셨는데 새로운 삶의 기회를 누리기 아직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성숙의 삶, 훈련의 삶을 주셨다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오케이? 큰 이름에서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특별히 그럼 이 성숙의 시간들 가운데 뭘 했겠습니까? 40년 동안.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언제 쓰여졌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이 40년 광야 시기에 쓰여졌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죠. 왜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하면서 이 성경을 쓰지 않았을 것이고, 출애굽이라는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 이것을 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내산에서 돌판으로 가지고 왔다고 하지만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책으로 정리돼서 되는 것은 광야 40년 시기에 쓰였다고 보는 게 좀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쓰여지고 알려진 말씀으로 성숙하는 과정으로 광야 시간을 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이 얘기는 뭐 민수기 내용은 아니에요. 본문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광야를 너무 실패와 형벌의 시간을 보면 좀 이해가,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라고 해서 한번 짚고 넘어간 이야기로 해봤습니다. 스토리상으로는 뭐가 나옵니까? 스토리상에는 광야 40년 이후에 이젠 40년의 시간이 차서 어떻게 하라는 거, 이젠 다시 행진을 시작하죠. 하지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어디에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일정한 광야에서 고정된 생활이나 안정된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이동을 시작하면서 길이 거칠어지죠. 그러니까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불평과 원망으로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불뱀 사건이 일어나죠. 그렇죠? 아주 디테일한 건 성경에 나오니까 불뱀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는 4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40년 이후에 이 세대는 40년 동안 훈련을 잘 받아서 완전히 신앙 좋고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고 막 이런 게 아니라 40년 동안 이들이 정보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건 있었겠지만 40년 이후에 다시 행진을 시작해도 환경이 조금 안 좋아지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근데 이래서 불뱀의 하나님의 형벌의 사건이 나오죠.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뱀의 형벌의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뭘 제시합니까? 노뱀을 제시하시죠. 이걸 보면은 치료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노뱀을 보면 치료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요, 이걸 보는 건 되게 간단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쳐다보면 돼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 보고 죽은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뱀을 본다라는 행동 자체에서 뭐가 갈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현재에 대한 해석이 갈라집니다. 해석 1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꺼내주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집어넣어주지도 않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시키더니 이제서야 들어가게 해준다고 하면서 또 그 과정에서 좋은 것은커녕 안 좋은 것으로만 주셔. 하나님 우리를 괴롭, 그리고는 우리가 좀 뭐라고 했다고 불뱀까지 나타났어.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야. 하나님은 세상을 바꿀 수 없는 분이야. 라고 하면 이 노뱀 얘기가 우습게 들리겠어요? 설득력 있게 들리겠어요? 우습게 들리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보죠. 그렇죠?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 사람들은. 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의 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갈 기회를 이 우리의 선배들이 잃어버렸고 우리가 그 기회를 다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불평하다가 이런 형벌을 당했구나. 우리가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해야겠다라고 하면은 보겠죠. 그렇죠? 근데 이 본다라는 것이 이 해석 일리에 따라서 보고 안 보고가 갈라지는데 이 본다라는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럼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이 본다라는 행위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까지는 어떤 거였어요? 거의 공동체적인 거였죠. 아, 만나가 내린다, 메추라기가 내린다, 홍해가 갈라진다. 공동체적인 공동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뱀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노뱀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지점에 쓰는 거예요? 이제 개인적인 결단의 지점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뭘 갖게 됩니까? 살아남은 사람은 다 개인적으로. 안 본 사람은 죽었으니까. 살아난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노뱀을 쳐다본 사람이죠. 무슨 뜻이에요? 내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걸 보기만 하면 네가 산다 하여 보았더니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경험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대중의 변화가 여기에서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40년 이후의 사건에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 사건도 그렇고 발람의 사건도 그렇고요. 여전히 이들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 부족한 모습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 부족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벌 같지만 구원의 기회가 제공돼요. 그리고 그 형벌같이 주어진 구원의 기회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이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사람들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 이후에 이 세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결정적인 장면이죠. 이 이후에 발람의 축복이 나옵니다. 이 세대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노뱀이 들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가 들려야 된다는 표현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내가 내 현재를 어떻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인데 이게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같은 사건으로 이 시점에서 이제 나타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노뱀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노뱀 사건 이후에 요단 동편의 승리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바산옥과 아모리안 시온을 이겨버려요. 여러분 텍스트에서 민숙에서 워낙 좀 가볍게 다루고 있어서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요단 서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 말고 요단 동편 땅이요. 굉장히 광활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산적대들 두 개 물리친 게 아니라 나라 두 개를 멸망시키고 그 나라를 얻은 거예요. 그 땅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요. 그래서 시편 같은 데서 보면요. 가나안 승리보다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으로 막 반복해서 할 때 아모리 형 시온과 바산 옥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찬양해요. 그만큼 이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전에는 보기만 해도 도망갔는데 이들이 정규군이 있는 나라와 전쟁을 해서 그들에게 승리해서 그 땅을 얻은 첫 번째 경험이 이 요단 동편을 얻는 경험이었죠. 그렇죠? 그것도 이들이 먼저 들어가서 막 깽판 친 게 아니라 원래는 지나만 가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달려들었죠. 그래서 싸웠는데 승리케 하시고 한번 승리하니까 또 다른 나라가 다시 우리 가운데 전투해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가족과 너희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라고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을 이들이 어떻게 해요? 붙잡고 싸우죠. 그러니까 승리하게 되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 이후에 첫 번째 장면은 여전히 그들이 범죄하는 사람들이었으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제시되었을 때 믿었고 그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사실 어떻게 돼요? 결정적인 변화의 장면이 되는 거죠. 그 앞부분의 세 번은 처음에 그들이 뭐 메추라기 달라고 찡찡거리고 미리암이 여동생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상식으로 판단하고 가데스 바네에 실패가 있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하락 곡선이잖아요. 그렇죠? 하락 곡선이 있으면 상승 곡선은 뭐예요? 상승 곡선은 고라의 반역 사건을 계기로 뭐가 와요? 고라의 반역 사건을 계기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가 뭐로 와요? 두 번째. 지금 이 장면에 불뱀 사건을 계기로 뭐가 와요? 노뱀 사건과 승리의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세 번째 발람과 발람의 축복이 나오지만 축복 이후에 뭐가 나옵니까? 모압 여자의 문제가 나오죠. 그 모압 여자의 문제가 나오지만 비느하스의 분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이들이 되게 잘해서 상승 곡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락 곡선과 마찬가지로 이들 가운데 문제는 있지만 이들에겐 그래도 뭐가 있어요? 이들에겐 그래도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이들 가운데 문제가 있어도 다시 소망이 회복되고 정체성이 회복되고 그런데 회개하심으로 회복하신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역사적 상승 곡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죠. 구조는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을 봅시다. 책에도 썼었고 아침 묵상에도 좀 썼었는데 별과 발람과 발락의 축복에서 설교 시간에 좀 많이 얘기를 했죠. 근데 발람과 발락 축복 이후의 사건에 대한 발람과 발락 축복의 사건도 그래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 가지로 축복하시죠.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반복하면 이들이 어떤 민족인지 선언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들이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잘 안 나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민족이라고 하죠. 없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민족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시기로 결정하신 민족이에요. 두 번째를 뭘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들의 허물과 반열을 보지 않게 하시고 이들이 사자같이 일어서기까지 함께 하실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이들 편에 서서 이들 위해 처음과 끝을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들은 평온히 땅을 얻고 그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들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이들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그러면 얘네들이 잘나서 넌 저주 그럼 저주받고 이런 게 아니라 이들이 가는 방향성에 참여하는 자들 가운데는 같은 축복이 있고 이들이 가는 방향성을 반대하는 자들 가운데는 저주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에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 이들을 반대편에 서서 세속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건 실패할 거라고 얘기하시고 그들 가운데 이들 중에 한 명을 별처럼 세우셔서 이방 나라들을 도말하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발람의 축복은 뭘 보여줍니까? 단지 이스라엘 한 나라의 개인적인 전망이 아니라 어떤 전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 교회,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고 있는 전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조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 우리가 범죄하고 허물 많을 때에서부터 우리를 사자까지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세우셔서 여기에 반대하는 자들은 꺾이고 여들이 협조하는 자들 함께 이 나라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별처럼 세우셔서 이 별이 이제 확장성 다른 나라 이방 나라까지 열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믿는 사람을 통해 해나가고 계신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역사들을 해나가신다고 하시죠. 이런 축복을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고 또 믿음의 백성들 우리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디 있어요? 함께는 포기되지 않잖아. 그렇죠? 함께 하긴 한데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랑 나랑 서로 지고 볶는 거고 근데 과정적 성장이 있어야 되고 과정적 성장이 있은 다음에 우리의 공동체성이 회복될 거고 우리의 공동체성이 회복되면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성숙해 가야 되는 여정이 나오는 거고요. 발람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끝나면서 이제 모압 여자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는 아침 묵상에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했었나? 그렇죠. 책에서도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여성분들은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가나안에서 쭉 사시던 아저씨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나안에 이렇게 아니 가나안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쭉 사셨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사시다가 진짜 이 광야 속에 생활하시다가 처음에 이제 도시 여자를 만난 거야. 화장하고 이쁘게 차려입고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아마 연예인 보는 기분이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연예인 같은 여자들이 뭐래. 내가 좋대. 니네 세니까 니네 되게 좋대요. 그래서 처음에 다가오죠. 그 다음에 그 여자들한테 빠지죠. 그렇죠. 근데 좀 있다가 지나니까 우리의 신들에게 경배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빠진 다음에 그 즐거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 여자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신에 경배하죠. 그렇죠. 참 난감하죠. 이쯤 돼서도 그래요. 그러니까는 어느 지점에 불뱀 사건 이후로는 얘네들이 빛나는 주의 전사가 된 건 아니에요. 또 이 모양이야, 약간. 뭐 발람의 축복 이후에는 빛나는 주의 전사 된 게 아니고 또 꼭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움이죠, 그렇죠? 저런 이쁘고 좋은 기회가 있어 내 인생에. 근데 저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어. 이 기회를 내가 놓칠 수가 없어. 잡았어. 그 기회를 잡고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서 내 신앙적인 신념에 대해서 좀 타협을 요구해. 이걸 얻을 수 있다면 좀 난 좀 타협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변질되어 지나가는 모습이 이제 모함 여자의 아름다움에 취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클라이맥스는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분노가 시작된 게 아니라 비느하스의 분노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여전히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광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하시기 전에 이 공동체 하나님 심장과 같은 심장을 가지고 너희들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아니다. 이들은 변질된 사람들이다라고 그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그들을 단절하죠. 그들을 문제라고 정죄하죠. 그렇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기 공동체의 정체성됨이 여전히 하나님께 계심들이 이제 선포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상에서 하락 곡선이 있었다면 상승 곡선의 세 장면이에요. 그래도 아론의 쌍난지팡이로, 그렇죠? 그 누구지? 그 고라의 반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하시는 소망을 지팡이에서 싹이 난 소망을 보게 하시고. 이들 가운데 여전히 불평하는 불뱀에 있었지만 노뱀의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들 가운데 비전적인 발람에 서는 축복과 함께 그 축복 속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아름다움이 취해 있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와 함께 그 아름다움이 취하는 것들에 분노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들 가운데 점진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세 번째 장면으로 이제는 뭐가 나오죠? 인구조사가 나오죠. 우리는요 스토리를 좋아해요. 성경 있는 사람들은 다 스토리 좋아해. 왜? 스토리가 마음에 확 와닿잖아. 적용하기도 편하고. 근데 민수기의 클라이막스 어디겠어요? 스토리겠어요? 아니에요. 민수기의 클라이막스는 두 번째 인구조사예요. 민수기의 주제를 가장 강력하게 선언하는 건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읽어보시면 분량도 훨씬 많고. 첫 번째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예요. 두 번째 인구조사가 선언하는 건 뭡니까? 선언하는 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불렀죠.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그렇죠? 근데 그 군대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욕망 때문에 흩어졌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들을 다시 한번 세워내시죠.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줄었습니까? 아니요. 거의 같습니다. 오히려 좀 늘었어요. 그렇죠? 레위인의 숫자가 줄었어요? 아니요. 거의 같아요. 조금 늘었어요. 그러니까 같다는 의미로 더 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구조사가 딱 선언하는 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가장 큰 액센트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름받았는데 너희들이 네 맘대로 했어? 그래서 출정도 해보지 못하고 다 망가졌어? 여러분들 그 과정을 읽으시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비참합니까? 초라합니까? 아, 하나님 되게 무기력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 사람들은 진짜 악하구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구나. 패배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시 주의 군대를 딱 세우세요. 그게 두 번째 인구조사가 설명할 건 많지 않지만 민수에서 가장 큰 액센트로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도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는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결국 동참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같이 할 것이냐? 같이 하지 않을 것이냐? 그쵸? 인구조사 끝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제사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제사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레위기 때 이미 의미들은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의미들은 설명해서 소제와 번제류 그리고 십일조류의 제사 얘기가 쭉 나오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세상은 주의 것이다. 두 번째 유월절류의 절기와 제사가 쭉 나오죠. 우리는 이기에서 벗어나 주를 따라가야 되는 구원받아야 되는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로 되게 장막절을 되게 강조하고요. 서원한 것을 꼭 갚으라고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이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읽으시면 지루하시겠지만 사실은 여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인구조사 다시 부르시고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를 반복하는 건 뭐예요? 가서 너희들은 이걸 해야 된다.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나라를 세우려고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너희들이 이런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맨 앞부분은 뭐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잃어버리지 마라 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마라. 니네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세우려고 가는 거 아니야?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주인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번제와 소제지.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유월절은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이기적인 죄인이에요. 우리는 끝없이 주의 은혜로 변화 구원받아야 끝없이 주의 은혜로 새로워져야만 2, 3명이 동참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죠. 이게 성경의 이대 정신이죠.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가서 진리와 사랑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신 게 제사예요. 그렇죠? 그럼 세 번째 포인트는 뭐가 잡습니까? 장막절과 서운한 것은 꼭 갚으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장막절과 서운한 것은 꼭 갚으라는 건 조금 더 이 세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액센트가 있죠. 장막절은 뭐예요? 장막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장막절 하면 기본적으로 너희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살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지만 이 사람들 지금 40년 동안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막절은 이들에게 장막절을 꼭 지켜라라고 얘기한 건 어떤 액센트예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왔는지 잊어버리지 마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이시고 구체적으로는 신명기 다시 한번 언급해요. 너희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입히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너희가 잊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운한 것은 꼭 갚아. 이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너희들이 이젠 가나안 땅으로 전쟁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이 그 신명기 세 번째 단락이죠. 인구조사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한번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으로 다시 한번 주님과 싸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유함을 받아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가르쳐 주신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구조사 나오고 제사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주십니까? 승리를 주십니다. 그렇죠? 어떤 승리? 이 비나스 사건. 이 사건에서 이들을 유혹했던 발람의 유혹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자들을 멸절하는 전쟁을 치르게 하시죠. 근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완벽한 승리. 이 승리를 통해서 이거는 여리고 사건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잘 조명을 안 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사건인 거예요. 한 사람도 죽게 하지 않으신 걸 통해서 이건 우리가 싸운 게 아니구나. 우리가 이긴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구나를 명확하게 느끼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죠. 그렇죠?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전쟁하여 승리하게 되는.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이 2세대 이스라엘의 도표, 2세대 이스라엘 어떤 나라가 될 수 있는지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승리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황당하게도 땅 분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뭐 그 얘기는 해야죠. 그 뭐지? 슬로바스의 딸들 얘기도 이제 중간에 나오긴 하지만, 그리고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 분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전리품 분배 얘기가 나온 다음에 요단 동편에 누가 거주할지 얘기가 나오고, 이제까지 여정을 그린 다음에 뭐예요? 땅 분배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건 되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직 가나안 땅에서는 승리 안 했죠.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이들 가운데 뭘 확신이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받지 않는 땅을 이미 받았다고 선언하는 땅 분배 장면. 그래서 레위인이 가져야 될 도피성까지 해서 이스라엘 사람과 레위인들이 어떤 땅을 가져야 될지를 분배하는 장면이 이제 그 다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크게 흘러갈 때에는 그래서 큰 흐름에서는 세 번째 단락이 인구조사 장면, 제사 장면, 그리고 전쟁의 승리, 그리고 땅 분배 장면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부분은 뭐까지 했습니까? 인구조사까지 주로 얘기했죠. 그렇죠? 진의 정결을 얘기했죠. 그럼 이 중간에 삽질했던 거 빼고 앞과 뒤를 연결시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청사진을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싸워나갈 때 하나님께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그 터전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다. 주신다가 선언되는 거죠. 그렇죠? 이 선언에 대한 메인 메시지로 이미 뭘 얘기했어요? 발람이 축복을 했죠.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을 승리케 하시고 이들 가운데 주의 땅을 세우게 하시며 주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며 그 나라가 세상에 확장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승리를 한 다음에 요단 동편에 승리를 해서 요단 동편에 승리의 땅을 얻은 다음에 가나안도 얻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장면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게 뭐예요? 메시지라는 게 이 언약적 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의 삶이 성취된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고 가세요. 부르시고 성사진을 주시고 그거에 헌신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며 그 땅을 터전으로 주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근데 앞부분에서 했던 얘기죠. 그럼 이 2세대가 특별히 더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뭐예요? 여기서 중간에 등장하는 게 슬로브바스 오늘 설교했지만 슬로브바스의 딸들 얘기랑 그리고 요단 동편 지파들의 얘기죠. 그렇죠? 이 두 가지 사건이 이 당시 2세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이 두 가지 사건이 보여주는 핵심은 뭡니까? 슬로바스의 딸들은 오늘 설교를 워낙 길게 얘기했고 받지 않는 땅을 받은 것을 확신한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딸들의 모습뿐만 아니에요. 민수기 엔딩은 요셉 지파의 모습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중 전체가 받지 않는 것을 받는 믿음의 모습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요단 동편도 마찬가지죠. 요단 동편 지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동편 땅을 주셨는데 이 땅을 버릴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여기 살겠습니다 해서 두 지파랑 반 지파 거의 남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진짜 예전처럼 예전 너희들의 선조들처럼 니네 편한 땅 얻었다고 여기서 지금 주저앉아서 쉬겠다고 그런 인간적으로 네 욕심으로 하려고 하면 큰일 나라고 모세가 얘기했던 이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우리의 남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가장 선봉에서 가나안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싸우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전 같으면 조금 좋은 땅덩어리가 나타나고 살 만큼 되면 우린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주저앉았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땅을 소명,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땅을 누릴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와 그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슬로봇의 딸들과 모세의 대화, 요단 동편의 지파들과 모세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대화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대화의 퀄이 다르잖아요. 진짜. 저는 어땠어요? 뭐 우리 고기 먹고 싶고 죽여라 뭐 이렇게 하고 안 나오는 거에 나올 뻔했다. 네가 우리를 나 이렇게 하려고 니네가 날 왜 다스리냐 뭐 이런 대화를 나눴다면 이제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가 생각하지 못한 언약의 땅을 얻은 이후에 디테일을 막 얘기를 하고 그렇죠? 모세가 의심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세상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라고 서원하고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아 주님의 꿈을 꾸면서 승리하고 그 땅을 분배받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며 믿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리고 그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후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장면이 딱 보이시죠? 맨 첫 번째 장면은 뭐예요? 아, 우리가 군사로 부름받아 싸워야 되는구나 라는 걸 한 게 1장부터 10장이었다면 중반은 와 중반은 뭐 이거 재밌겠다 이거 동영상 보면 계속 번개치겠는데 안녕하세요 중반은 날씨가 안 좋네요 중반은 뭐가 있는 거예요 중반은 그런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만 봐고 자기 욕망으로 자기 상식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이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꿈꾸고 계셔서 그들이 그래도 다시 한번 믿음과 사명을 회복해가는 과정들이 중간의 여정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후반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은 여전해서 그 사명을 믿는 자들에게 그것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모습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민수기를 1단계만 보고 2단계까지만 보면 아, 참 대단한 얘기지만 그렇게 안 돼라는 패배주의가 있는데 3단계가 딱 오니까 1, 2단계에서 안 됐던 게 되게 자연스럽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느끼게 돼요? 아, 하나님이 약하신 게 아니라 그 진리적 가치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지 않았던 것이구나가 민수기의 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우리가 꿈꾸면서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명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는 게 3단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론 세 가지 얘기합시다. 민수기 결론. 이거 3단계는 대충 이해가 되죠? 이게 책에서도 동일한 실수가 있고 지금도 동일한 실수가 있는데 되게 중요한데 이미 레위기와 앞부분에 설명을 했던 거라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시면 분량이 짧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분량이 더 짧아요. 분량 되게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명받은 인구조사의 의미와 민수기 앞부분에 얘기했죠. 제사, 레위기에서 했던 제사의 의미 그리고 진짜 여리고성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이미 하나님께 언약적 승리의 장면 받지 않은 땅을 받은 것들을 확신하고 소명을 갖는 장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사명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래서 3단계 얘기가 나오고요. 전체 주제 세 가지로 마무리해 봅시다. 전체 주제 세 가지. 동영상 관련 있는 사람들이 45분이 딱 좋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저번에 한 1시간 10분 했나 봐요. 지금 얼마나 했니? 네, 그래요? 봅시다. 첫 번째. 전체 결론 3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역사의 역동성이에요. 그렇죠? 민수기를 보면 뭐에 대한 답이 나오냐면요. 역사의 역동성. 말이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보면 사람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하죠.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이 왜 이 모양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기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고 있는 게 전제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내가 시킨 대로 안 하고 있는데 나한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죠. 내가 할 수밖에 없게 기계적으로 움직일게 만드시든가 아니면 세상에서 날 빼시든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이 왜 이 모양? 하나님이 계셔서 세상은 이 모양이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은 영혼을 다 빼어주고 다 로봇처럼 만들어버리든가. 하면 말 안 듣는 애들 다 죽여버려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죠. 그런데 뭐가 들어가요? 오늘 지금 당장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라는 게는 역사에서는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고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이 들어가고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요? 세 번째, 하나님의 반대하는 자들의 반대자의 삶이 들어가고 이 세 개가 엉켜서 뭐가 됩니까? 현재를 형성하죠. 그렇죠? 펜트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개인사나 세상이나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민수기를 보면 이걸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위대한 뜻을 갖고 계시고요. 그 뜻을 이루고자 하셔도 그들 가운데 실패와 성공이 나누어지잖아요.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뭐에 따라서? 사람들에 따라서. 그렇죠? 그게 역사의 역동성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비전과 사명과 한결같은 하나님을 갖고도 1세대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상한 결론들을 만들지만 2세대는 거기에 호응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론들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뜻을 갖고 계시는데 이것에 따라서 그거 뜻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협력하면 이게 하나 되어서 이걸 바꿔 나가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닮아 버리면 이게 하나 되어서 이걸 내쫓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세상은 기계적으로 일대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는 동일하게 있으나 하나님의 의지는 동일하게 있으나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들이 미약하지만 점점 주의 뜻에 더 협력해 갈 때 점점 하나님의 의지대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과정성 속에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민수기를 이해하면 뭘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라고 이딴 소리를 멈추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뛰고 있나를 돌아보는 자세로 자기 위치를 재설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인생이 모양이에요? 인생이 모양인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뜻대로 안 할래요 라는 자기 합리성을 띠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함께 서서 함께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자기 위치 설정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민수기의 결론부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민수기의 도전이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비슷한 얘기인데 과정적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의 그 뭐죠? 레위기에서는 시내산의 레위기에서는요. 레위기에서는 뭐가 나와요? 이런 세상이 돼야 되라는 객관적인 명제가 나오죠. 그렇죠?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라는 객관적인 명제가 나와요. 근데 민수기에서는 역사성이 들어가면서 과정적 명제가 나와요. 이게 되게 좋은 건데. 그러니까는 이런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도 이게 구현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백성의 헌신이 맨 처음에 뭘로 나타나요? 맨 처음에 군대를 부르시는 소명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구나 뭘 하라고 하시는구나 소명이 먼저 필요해요. 소명이 있은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럼 1세대도 소명 있었죠. 소명 받았잖아요. 그렇죠? 소명 쓴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헌신해야 되죠. 헌신하는 게 뭡니까? 그 소명대로 살아가는데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그 행동을 유지하는 게 헌신이죠. 그렇죠? 1세대도 소명까지는 받았어요. 저기 가서 서라고 했더니 저기 가서 섰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까지 했는데 자기가 목숨 걸고 싸울 생각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1세대는 소명까지는 있지만 뭐가 없어요? 헌신이 없었던 거고 헌신이 없었던 이유 이걸 3단계로 보기에 좀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헌신이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죠. 내가 시키니까 하는 거지 잘 되진 않을 거야 이런 헌신으로는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죽느냐 있어도 우리 군대는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그게 진짜 헌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세 번째는 소망이 되는 거고 소망 다음이라고 표현되지 못했지만 여전히 필요한 게 뭐예요? 정결이죠. 그렇죠? 내가 헌신돼서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할 때 꼭 필요한 전제가 뭐가 있어요? 내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정결한 사람이어야 되죠. 그렇죠? 진의 정결을 얘기하죠. 내가 변질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의 내면과 삶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연합, 협력을 얘기하죠. 그렇죠? 동역이라고도 할 수 있고 최근 동역으로 쓴 것 같은데 그렇죠? 동역을 얘기하죠. 혼자 싸우는 군대는 아니죠. 같이 싸우죠. 그렇죠. 과정적 믿음. 아 이게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 신앙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저는 레위기적인 측면을 되게 많이 강조해요. 왜? 외교 측면이 상대적으로 덜 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추구하셔라는 명제적인 진리가 있어요. 근데 그 명제적인 진리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현되기 위해선 내가 그 명제적 진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 꿈꾸시는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내 역할이 무엇인가? 라는 걸 깨닫고 불편해도 그 역할들에 헌신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하며 내 내면을 깨끗하게 가꾸어 나가고 내 주변과 함께 협력하면서 싸워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뭐가 필요해요? 이 전체적인 거에 동의하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이 동의한 걸 내 삶에서 구현해 나가는 믿음이라는 게 또 필요한데 그 구현해 나간다는 건 내 위치를 잘 이해하는 것이고 내가 그것들에서 싸우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는 것이며 이 싸우는 것이 단지 내가 싸우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적인 정결과 가치적인 협력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내면과 더불어 살아감을 함께 이루어가는 걸 통해서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교회적 콜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만 갖고 교회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자기가 맡은 바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죠?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헌신하고 있고 이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기 역할을 할까 하는 소망하는 가운데 스스로를 정결케 하며 주변과 연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가르친다고 교회가 형성되지 않죠. 그러니까 두 번째 민수기에서 우리가 전달되는 건 뭐예요? 레위기까지의 가치 명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역사 역동성이면 두 번째는 과정적 믿음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개인의 내가 이걸 동의해서 얻는 어떤 구원적인 믿음, 객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것들을 구현시키는 과정적인 믿음, 내가 소명과 헌신, 소망과 정결, 연합이 나한테 있는가에 대해서 민수기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물론 이 구절을 얘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전체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설명해 준 걸 통해서 적용적으로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결론, 최종 세 번째. 그러니까 민수기는 굉장히 드라이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민수기에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외치는 건 뭐예요? 함께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싸워야 된다. 역사 역동성. 하나님은 왜 그래? 이렇게 길 건너 불 구경하는 게 아니라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함께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 있어도 내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싸워나갈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같이 싸워야 되는 거고요. 그 싸움을 자기 내적으로도 싸워가야 되고 외적으로도 싸워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더불어 싸워가야 되는 거고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민수기의 전체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불리워진 우리를 향해서는 콜링. 그것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보여주시는 청사진이 있는데 그 청사진을 향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이 있다는 것만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내가 깨닫고 결단하여서 이 과정적 믿음을 확장해 나면서 싸워나갈 때 우리가 그것이 구현될 수 있다라는 것이 민수기 전체 그림이 됩니다. 민수기 세 번째 강의 마무리하는데요. 어떻게 표현할까? 영화를 보면요. 영화 장면을 봐서 딱 오는 영화가 있고요. 그 대사가 명확하게 오는 영화도 있지만 영화를 보고 생각해보면 아 이게 정말 그래야겠구나라고 생각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조금 어려운 영화일 수 있죠. 민수기는 좀 그래요. 민수기 구절에 네가 여호와 함께 싸워라 라고 하나님이 널 부르신다라는 구절들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그가 군대로 콜링하는 부분들, 정결을 이야기하는 부분들, 위치 동서남북을 가서 협력을 얘기하는 부분들, 그리고 세상의 대적이 어떠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싸우라고 콜링하시는 부분들, 도전하시는 부분들, 그걸 차지 못했던 실패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성공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감동은 이 슬로브바스의 딸들처럼 이 엔딩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소망을 갖고 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결단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민수기는 쭉 읽고 읽으면서 구절이 내 안에 뭐 신명기는 그런 게 좀 있을 거예요. 더 구절이 내 안에 감동이 있길 바라는 게 아니라 레위기는 읽고 한참 고민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덜 하지만 분명하게 민수기를 다 읽으신 다음에 이 하나님의 도도한 군대로서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내가 이 과정적 믿음에 서시기를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왜 박수 치고 그럼 좋은데 박수 소리도 들어가면 좋잖아. 다음부터 그렇게 하죠. 예, 질문 있어요?